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납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혼 집참금 같은 건데 뭐 쉬운 말로 혼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런 결혼 지참금, 고대 사회에 이런 납폐금이라는 것은 여인의 생활을 안전하도록 보장해주는 일종의 그 보험금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목돈을 딱 줘서 내가 네 평생의 생활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그 납폐금 같은 것입니다. 우리 혼수랑은 또 이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약혼하지 않은 어떤 처녀를 꾀어서 잠자리를 가졌으면 평생 동안 그 여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네가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약혼한 사람 혹은 유부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간음이 되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에는 네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으면 네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던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고 또 여성은 그 남성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만 처녀 딸에 대한 1차적인 보호 책임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내 딸을 저 불한당 같은 놈에게 내가 맡겨야 될까 맡기지 말아야 될까 하는 거를 자기 아버지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 처녀 딸을 시집을 보내든지 보내드리지 않든지 그거는 아버지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여인의 평생의 생활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납폐금은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또 거룩한 공동체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세 가지 죄악을 언급하는데 18절부터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본문이 언급하는 세 가지 죄악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어떤 주술을 통해서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사람인데 고대 애굽이나 고대 가나안이나 또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의 이런 길흉을 점치는 그런 복술의 흔적들, 그래서 점칠 때 사용했던 물건 또 뭐 그런 모양 뭐 이런 역사적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요 고대 바알 문서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적인 죄악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적 의식의 일부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어요.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대 애굽에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힌두교 사원 이런 데 가보면 이 짐승과 행음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그림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뭐 고대 로마의 그런 이런 그림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아주 성적인 방탕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마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근데 무슨 종교냐, 웬 종교가 그런 짓을 하느냐, 당시 종교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고, 여튼 고대 종교의 목적이요 길흉을 점치는 일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일이나 아니면 짐승 아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음행하는 것은 고대 우상 종교가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뭐 무슨 출세에 대한 욕망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근데 그게요 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고,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잘 가늠하지 못하면 사람이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사람, 또 정말 무슨 진짜 악마의 자식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당, 짐승과 행음, 다른 신에게 제사, 이거를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욕망에 매여 살면 안 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꽃길만 걸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걸으라고 초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고생을 하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존심을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여하튼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뭔가 좀 이 말씀에 매임받은 뭐 그런 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고대 사회에 고기 먹는 거 어려웠어요. 이게 짐승 사냥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길 가다가 횡재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고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고기는 피가 배어 있고요. 그 고기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 고기나 좋다고 덥석덥석 먹을 것이 아니고 좀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지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부자되는 방법이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무거나 그 다 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이방 나그네나 과부와 고아 또 그 밑에 나오는 이렇게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웃에게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방 나그네라든지 과부나 고아라든지 이웃에게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이게 다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형편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하는데요. 먼저 21절에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 지금 올챙이 시절 잊어먹으면 안 돼. 너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적이 있잖아.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시작.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반드시 먼저 들으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막 맹렬하게 노하시는 분 아닌데요,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는 전쟁 패배를 말하는 거고요,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너희들이 네가 과부를 압제하고 고아를 해롭게 하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녀가 고아가 될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도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거 네 생명을 걸어야 될 만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 이게 자선이라는 거는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이거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자선은 내가 마음이 동하면 하고 뭐 내가 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모르는 척 해도 되는, 그게 시혜적 자선의 한계입니다. 시혜적 자선의 한계.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데 성경의 율법을 읽어보면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식이 고아가 될 판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5절에 이를테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잡혀야 될 정도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이야 옷이 많은데요. 옛날에 옷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3000년 전이잖아요. 옷감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던 이 지역에는요, 너무 뜨겁고, 낮에는,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런데 온도가 뭐 영하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요.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뭘 덥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일교차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옷조차도 없으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네가 무슨 돈의 이자를 받거나 전당물을 잡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27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 사람이 밤에 자다가 추워 가지고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 아니고 늘 이웃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 뭔가 선한 열매를 좀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어떤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권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는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9절과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첫 열매, 첫째 아들, 뭐 처음 난 짐승, 처음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더디하지 말지며, 29절에 더디하지 말아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이거를 아까워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마땅히 하나님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이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숨어 있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피, 보혈, 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하여튼 그 은혜 안에서 다 죽어가는 중에 살려주셨는데, 그러니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처음 거를 당연히 드려야 될 거를 드리면서 그거를 아까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할 때도 자비의 법을 기억해요. 자비의 법. 그런데 다만 처음 난 짐승을 드릴 때는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는 말씀은 이래 동안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 어미의 젖 먹고 그래도 짐승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래도 집안으로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비의 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욕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만한 인생 사는 것이 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